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 그 한국 사람 만들기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강남이란 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끝을 냈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세종대왕 하면은 이제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님이다 그러고 한글도 창제하셨고 편찬 사업도 했고 추구기도 발명하고 해시계도 발명하고 이런 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역사의 시간에 잘 배우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그러셨을까? 왜 뭐를 도대체 하려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나? 한글은 도대체 갑자기 왜 창제하셨고 추구기는 왜 만드셨고, 물론 뭐 다 필요한 것들이고, 지금 와서 보면은, 그 한글 창제 같은 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한글 쓸 때마다 참 그 세종대왕께 감사드리는 게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도 타자기 있지만은, 우리 타자 칠 때 영어로 타자기 이렇게 치다가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한글로 타자 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언어가 서양 언어밖에 없습니다. 일본말이고 중국말이고 어디 다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우리는 또 우리도 24자예요. 영어가 지금 24자인데 우리도 24자예요. 모음열, 좌음열 내 돼갖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IT 강국이 될 수 있고 이 초현대 사회에 이렇게 경쟁력을 갖게 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글을 얼마나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중국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 타자? 중국 타자는 중국 말, 단어가 있으면요. 그 발음을 영어로 해서요. 영어로 발음을 이렇게 쳐서 넣으면은 같은 발음의 한자들이 쭉 나와요. 그럼 그 중에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핸드폰이고 타자고 그냥 치면서 하나 누르면 또 영어 치고 이걸 얼마나 편한지 이걸 우리가 미처 모르고 사는데 참 놀랍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럼 세종대왕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진짜 명군으로 이름을 날리게 평생을 정말 그 실록 같은 거 읽어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눈이 안 보여서 녹내장이 있고 온몸에 뭐 류마티즘부터 시작해서 진짜 병주머니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항상 국사를 돌보면서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제 이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미국 같은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기업을 어떻게 하고 법원을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헌법을 어떻게 만들고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걸 이제 수없이 우리가 이제 배워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선진 문명을 우리도 도입을 빨리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자, 부유한 나라가 되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세종대왕도 똑같았습니다. 세종대왕도 그 당시에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고 바로 직전에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놀라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세계 사람들이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경제를 일으킬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혁명을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저렇게 부유해질 수가 있지?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송나라예요. 근데 그 송나라 거를 따라서 배우자 우리가 배우자 그래가지고 송나라 거를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주자학까지 들여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가 가던 사람 시집 보내기 시작하고 이제 사당을 만들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도 하셨는데 그 이제 주자성리학을 이제 들여오기 위해서 했는데 주자성리학도 송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이 송나라의 그 새 문명을 들여오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하셨는데 송의 문명이 송의 산업혁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오늘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려 사람들, 조선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송나라의 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놀래고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에 뭐 송원명 해갖고 이렇게 명청해서 그냥 대충 그 중국의 그 역대 왕조들을 이름 정도 아는 거고 그냥 대충 흘러갔겠거니 하는데 사실은 이 송나라는 정말 경이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왜 주자학이었을까를 이제 답하는 데 있어서 주자학이 송나라 거였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강남, 전 참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 부분 얘기할 때 우리나라도 이 강남 하면서 강남 개발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발전의 어떤 상징 가치도 있고 아직도 강남이 부의 상징인데 한국 내에서도 이 중국의 강남이라는 거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걸 꼭 강남 했죠. 근데 물론 이제 강남이라는 게 이제 그 양자강의 남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이 지도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노란 부분이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이 전체가 다 송나라였었는데 이 노란 부분을 여진족 금나라한테 이제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나라한테 뺏기면서 이 남쪽의 빨간 부분, 분홍색 부분 요것만이 이제 남송입니다. 그게 이제 남송이고 주자는 거기 여기에 요쪽 지금 제가 그 빨간 표시해 놓은 고기에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남쪽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이 분홍색 부분이 보시면은 지금 위에 황하가 여기에 있는데 요게 이제 쭉 황하가 있습니다. 보통 중국 문명은 황하 유역에서 우리가 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안, 그러니까 장안,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 장안, 뭐 낙양성하고 민요에도 있지만 이런 게 전부 다 황하 유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의 문명은 굉장히 북쪽의 문명이었었죠. 그런데 남송 때 처음으로 중국 문명이 황하 유역에서 강남, 훨씬 밑에는 양자강,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장강이라고 하는 그 양자강의 남쪽으로 중국 문명이 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송 때가 되면은 지도에서도 보시듯이 완전히 강남쪽에만 중국 문명이 있게 되는 거죠. 남송 문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쪽이 강남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한 강남입니다. 그런데 강남이란 얘기가요, 얼마나 우리 그 조선 사람들, 고려 사람들 그 입에도 오르내렸는지 이 기록이 1291년 고려 충렬왕 때의 그 고려사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충렬왕 17년 6월에 원나라에서 해도만호 황흥과 장유, 천호 은실과 당세용을 보내 선박 47척에 강남에 쌀 10만 석을 싣고 와서 굶주린 사람들을 진휼하게 하였다. 세자가 일찍이 원 황제에게 이르기를 근래의 나라 사람들이 전쟁과 군량 수송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여 기근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사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쟁과 군량 수송 때문에 이때가 아마 고려하고 그 원나라 그 군대가 같이 일본 정벌을 갔었을 때 겁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쿠빌라이가 그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에다가 배들을 이제 짓게 하고 여몽 연합군이 일본에 이제 건너가고 사실 거기 가서 이제 실패하죠. 그때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큰 태풍을 만나서 여몽 연합군이 이제 완전히 그 패배하는데 좌초하는데 그때 사실 일본의 그 태풍이 그 태풍을 일본 사람들이 가미까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신이 바람을 내려갖고 배들을 이제 완전히 그 여몽연합군을 깨트렸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미가제라는 게 나오고 2차 대전 때 미국 함대가 일본을 향해서 가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여몽연합군 때 가미가제가 나타났듯이 다시 한번 가미가제가 나타나서 이 미국 함대를 깨트려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젊은 군인들이 전투기를 타고 가갖고 그냥 그 미국 함대에 받아버리는 그런 자살 공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미까제로 알겠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이 가미까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고려 사람들을 잔뜩 동원을 해갖고 이제 그 침공을 하고 이제 그랬고 기근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완전히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원나라 세조, 바로 쿠빌라이입니다. 원세조라는 게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가 강남의 딸 10만석을 보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때가 굉장히 고려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의 주식이 쌀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강북도 쌀이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쌀이라는 건요, 굉장히 물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장마가 아주 긴 데에서만 됩니다.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의 강북도 사실 쌀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사실 쌀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때에 이 강남미라는 게 들어왔을 때에 고려 사람들이 아마 처음으로 정말 놀라운 흰쌀밥을, 그러면서 강남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데인데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그 곡식이 나오는지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흥부가를 보면요, 흥부가에 그렇게 강남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비가 다쳐서 떨어진 다리가 부러져서 제비 새끼 다리를 이렇게 그 흥부가 그 묶어주면서 치료하면서 그 흥부가에 이런 귀전이 나옵니다. 부디 죽지 말고 살아, 멀고 먼 만리 강남을 평안히 잘 가거라. 그래서 실제 제비가 나중에 그 겨울이 되니까 강남에 가서, 그렇죠? 강남에 가서 거기서 박씨를 물고 와서 이제 흥부가 부자가 되는, 그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벌써 강남이라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남에 가서는 박씨만 물고 와도 그런 엄청난 부가 생긴다라는, 그러니까 조선 사람 머리에도, 고려 사람, 조선 사람 머리에 이 강남이라는 것은 정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나왔고, 우리가 강남콩, 강남콩 하는 것도 이것도 다 강남콩입니다. 이 중국의 강남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그때 고려 말부터 이제 받아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조선에서만, 고려나 조선에서만 이렇게 중국의 강남이 놀라웠던 게 아니라, 여러분 마르코폴로 기억나시죠? 동방견문록이라는 이 마르코폴로가 쓴 책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지만, 마르코폴로가 바로 송나라, 바로 다음, 원나라 때, 지금 말씀드렸던 원세조 쿠빌라이 때에 중국을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의 상인인데, 베네치아의 상인이 중국에 가서 1275년부터 1292년까지 무려 17년간을 중국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13세기에 중국에 가서 원나라 때에 가서 살면서 그거를 살다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돌아와서 기록을 해서 낸 책이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고, 그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처음 접하게 되는, 처음 알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콜럼부스도 여행을 떠나는 게 이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고서 떠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박물관에 가면은 그 콜럼부스가 읽던 동방견문록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다가 열심히 필기하면서 읽었던 그것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마르코폴로가 가서 17년 동안 살면서, 여기 왼쪽 사진 이제 마르코폴로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그 나중에 와서 지은 그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자기가 쿠빌라이 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쿠빌라이 칸이 흰 수염을 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영화를, 그 쿠빌라의 영화를 이제 그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마르코폴로가 보고 온 것만 하더라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르코폴로가 갖고 온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요 도자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 실제로 마르코폴로가 가져왔다는 도자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의 이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 처음 알았는데, 우리 영어로 도자기를 포슬린이라고 그래요. 포슬린 이러거든요. 포슬린이라고 그러는데, 도자기를. 그 포슬린이 어디서 나왔냐는 그 말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도자기를 처음 보고는 그게 워낙 그 청자, 고려 청자 같은 그 송청자 자기를 보고는 하도 반짝거리고 그러니까는 그게 뭐 같았냐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요 이게 뭐죠? 이게 조개, 일종의 조개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개오지, 개오지라고 하는 조개인데, 이게 영어로, 이탈리아 말로 포첼라나, 포르첼라나인데, 포르첼라나가 뭐냐면, 애기 돼지래요. 애죠. 그러니까 요 조개가 꼭 새끼 돼지같이, 갓난 새끼 돼지같이 생겼다라고 이태리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서 그걸 그 포첼라나라고 했는데, 마르코 폴로가 이 포슬린의 빛을, 그 이 반짝이는 거를 보면서 묘사할 때 마치 포르첼라나와 같은 빛이 난다라고 묘사를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유럽 사람들 입에 붙어서 포첼라나, 포첼라나 하는 게 포슬린, 포슬린 해갖고 지금은 아예 그 도자기란 말 자체가 포슬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원래 뜻이, 원래 말이 포르첼라나고 그 우리말로 이제 개오지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개오지란 말 자체도 요 조개를 또 카오리라고 하는데 그 카오리를 그냥 음역을 그냥 따온 거라고 또 합니다. 아무튼 우선 이 도자기라는 놀라운 기술을 보고 와서 유럽 사람들이 이 도자기, 중국 도자기, 아시아, 한국의 도자기 이런 도자기에 그렇게 아주 그 열광을 하는 그런 유행을 이제 만들어낸 게 마르코 폴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송원나라의 자기를 가져왔었으니 이제 많이 놀랐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동반 경물록에 마르코 폴로가 소개하는 너무나 자기가 놀라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폐입니다. 지폐라는 거를 송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그걸 이제 당연히 원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묘사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쿠빌라이 칸, 원세조는 내가 묘사한 방법, 요 앞에는 이제 이걸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제 써놨는데, 그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 근데 어쨌든 그거를 만든 이 종이 조각들로 모든 거래를 한다. 도대체 종이 조각으로 무슨 장사라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국과 지방과 영토,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주권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통용되도록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종이 조각들을 기꺼이 받는다. 왜냐하면 대칸의 영토에 어디를 가든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종이 조각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치 순금의 동전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동전으로 밖에, 그래도 금붙이는 아니더라도 은 아니면 뭐 동이 되더라도 동도 자체적인 가치가 있는 금붙인데, 쇠붙인데,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을 가지고, 사실 우리도 지금 지폐 쓰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을 교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이제 놀랬던 거죠. 그래서 마치 순금의 동전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게다가 10베잔트의 가치가 있는 것도 1베잔트보다도 가볍다. 베잔트라는 게 이제 그 당시 그 유럽에서 쓰던, 특히 동유럽에서 쓰던 돈의 가치 단위인데, 뭐 비잔티움이라는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이란 말에서 나와서 베잔트가 그 동전 단위였는데, 마치 요 종이 조각 하나가 자기네 10베잔트 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당연히 가볍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놀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놀라는 게요, 석탄을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석탄 같은 게 사실은 석탄이라는 걸 중국에서 제일 먼저 우선 이 용광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라는 게 가능해, 중국의 도자기가 가능해졌던 게 이 석탄을 떼서 훨씬 강한 열이 나오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철강 제조를 갖다 중국 송나라에서 하게 되는 이유, 할 수 있는 것도 이 석탄을 떼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항주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석탄을 뗐답니다.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르코 폴로가 또 쓴 겁니다. 이 지방에는 산의 광맥에서 파내는 일종의 흑색 돌이 있다. 불을 붙이면 숯같이 타는데 나무보다 훨씬 불이 오래 간다. 밤에도 계속 피우면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타고 있다. 이 돌들은 처음에 불을 붙일 때를 제외하고는 불꽃이 일지 않지만 타는 동안에는 상당한 열을 발산한다. 물론 이 나라에는 나무가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인구가 많고 늘 불을 떼고 있는 그들의 난로와 목욕탕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나무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세 번은 온탕에 가며 겨울에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간다. 신분이 높거나 부자들은 집에 개인용 욕탕이 있다. 따라서 이처럼 많이 사용한다면 나무는 금방 부족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이 돌들은 무한대로 많이 있으며 그것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 그 석탄을 벌써 떼면서 난방을 하고 도자기를 굽고 이제 철을 만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람이 베네치아 사람이 보고 이제 너무나 놀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잠깐 다시 중국사로 잠깐만 돌아가서 이게 지금 전부 다 강남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까 지도로 보여드렸지만 강북은 이제 뺏기고 강남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 시작되는데 그럼 중국의 역사가 왜 강남으로 내려가게 됐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영화 저 역사 뭐 이런 데서 많이 배우는 들어보는 이제 양귀비와 이 중국의 강남이 아주 결정적인 그 중국의 강남으로 중국 문명의 강남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양귀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 사진이 맨 왼쪽 사진 양귀비가 이렇게 말에 오르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이제 그 그림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당현종입니다. 당현종이 개원의 치라 그래서 47년간인가 통치를 하면서 당나라가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그래서 아직도 개원의 치 그래서 그 연호를 현종의 연호가 그랬는데 아마 당현종이 나중에 청나라 때 강희제가 60년 통치하기 전까지는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통치를 잘했는데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양귀비라는 후궁한테 이제 빠져서 문제가 생기죠.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귀비하고 양귀비를 이제 그 후궁을 제일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이 양귀비가 그 당시에 현종이 그렇게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게 그 밑에 굉장히 훌륭한 수상이 있었어요. 그 수상이 계속해서 잘 통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의논하면서 현종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통치를 했었는데 그 재상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상직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이 양귀비의 사촌 오빠한테 줘요. 근데 양귀비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전혀 통치를 이런 나라 국정 운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부패한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한테 정권이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당현종이 그때까지 굉장히 사랑하던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녹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녹산인데 안로샨이라는데 로샨이라는 이 사람이 뭐냐면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계 사람입니다. 소그드인이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당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세계적이고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이었던 그 문명인지 알 수 있는 게 이란 사람이 와서 당현종의 최고의 장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안녹산하고 양귀비의 오빠하고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렇게 당현종의 사랑을 받고 당현종의 그 영토를 넓히고 하는 정복전쟁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던 안녹산이 결국은 양귀비 오빠하고 싸우면서 목숨이 위험한 것 같으니까 달아났다가 지금의 연경 쪽 북쪽으로 달아났다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이 이 안녹산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755년에서 763년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당나라의 그 지도입니다. 당나라가 저기 티벳을 넘어서 중앙아시아까지 특히 이제 당 태종 때 우리나라 안시성에 쳐들어온 그 당 태종이 이렇게 그 넓은 영토를 확보를 했고 남쪽에는 하이난 섬 있는 데까지 월남해까지도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 아무튼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면서 요 지도에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요렇게 제가 지금 그 마커로 보여드리는 게 요게 지금 양자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자강 북부에 여기에서 이게 지금 빨간 게 정부군이고 파란 게 안록산군이고. 그러니까 6, 7년 동안 강북에서 싸우면서 강북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초토화를 시키냐면요. 스티븐 핑거라고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도 됐던데 우리 자신의 뭐죠? 아, 더 나은 천사들? 뭐 Better Angels of Ourselves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도 나오지만은 안록산에 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최악의 학살이 참 최악의 학살이라고 할 정도면 놀라운 얘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탈린의 학살도 있고 모택동의 학살도 있고 유태인 학살도 있는데 이 사람의 그 평가에 의하면은 안록산의 난이 인류 최악의 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척도는 뭐냐면은 755년 난이 나기 직전에 당나라가 호구조사랑 모든 걸 다 했던 나라입니다. 기가 막힌 기록을 다 남겨놓은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755년 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호구조사에 의하면 인구가 5,291만 9,309명이었고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세금을 내는 가구 숫자가 891만 4,709 가구가 세금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년 후에 안록산의 난 9년 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호구조사를 했더니 인구가 5,200만이었던 인구가 1,690만으로 줄고 세금을 내는 가구 수가 890만 거의 900만에서 290만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선 뭐 진짜 그대로 그 사람들이 다 4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기보다는 뭐 많이 죽기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만 우선 기록도 다 없어졌을 거고 전쟁 통해 모든 정부 관청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기록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 안록산을 겪고 난 그 당나라라는 게 완전히 예전의 당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 영화를 누리던 당나라가 어떻게 보면 양귀비 때문에 그 경국지색이란 말이 나라를가 기울어지게 하는 그 지색이란 말이 진짜 여기 양귀비에 정확하게 저기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북으로부터 중국에서 그래도 좀 뭐가 그 영향력이 있고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하여튼 뭐래도 조금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강남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강북에서 이 전란이 일어나고 끝난 다음에도 완전히 초토화가 됐으니까 이때부터 중국 문명이 황하유역의 문명이 갑자기 강남으로 확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강남을 이제 처음으로 강남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강남이라는 건 양자강 밑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나라 때 처음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에 처음으로 강남을 본격적으로 점령을 하고 강남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삼국지 저는 이제 삼국지를 하도 많이 읽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송나라에 가서 총나라로 자꾸 남벌을 떠납니다. 남쪽으로 정벌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저기 동쪽으로는 이제 위나라도 있고 오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갖고 영토를 넓히고 그러려고 자꾸 남벌을 여러 번 가죠. 그래서 남벌을 뭐 갔다가 근데 남벌 가는 부분이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은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 밀림 속에 이상한 괴상한 토인들이 있고 뭐 거북이 등을 갖다가 갑옷으로 쓰고 있는 이상한 토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열대병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어렵게 그 원정을 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양자강까지만 알았지, 양자강 이남 쪽은 전혀 개발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송나라 때부터 이후는 사실은 강남 개발의 역사입니다. 쭉 강남을 개발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역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그 역사가 강남 그 문명의 중심이 이제 강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 지도가 그냥 참고로 여기 이렇게 쭉 한 게 이게 대운하입니다. 중국의 대운하예요. 그러니까 요 맨 끝 위가 북경이고요. 대운하가 쭉 내려와서 여기 항저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항주에서 시작을 해서 남송의 수도인 항주에서 시작해서 양자강을 지나서 회하를 지나서 여기 황하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귀비가요. 양귀비가 장안에 앉아있으면 장안이라는 게 저쪽 서쪽입니다. 지금 시안. 지금 시안이면 서쪽입니다. 서쪽이면요. 양귀비가 그렇게 그 리치를 좋아했다지 않습니까? 리치낫이라는 게 그 중국집에서 요새 많이 주는 후식으로 주는 리치낫인데 그 리치낫이 강남에서만 열대 지방에서만 납니다.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리치의 아침에 이슬이 마르기 전에 그 리치를 먹어야 된다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과장이 좀 뻥이 심하지만은 어쨌든 이 대운하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급히 수송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주에서 시작을 해서 회하를 지나서 황하로 가서 황하에서 다시 장안까지 오는데 딱 양귀비한테 도착하는데 이슬이 마르기 전에 도착을 해서 그걸 먹어서 이렇게 미녀가 됐다, 뭐 피부 미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대운하가 그렇게 중요한데 대운하의 끝도 사실은 항주입니다. 근데 이제 그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굉장히 좋은 음식과 과일과 풍족한 것이 많이 나는 건 줄은 알았는데 그거를 아직 중국의 문명이 황하강 북쪽에 있었으니까 중원이라는 것 자체가 북쪽이죠. 중원이 황하 유역이 중원입니다. 거기에 있었으니까는 항상 이거를 운하를 통해서 조달을 해서 먹긴 먹었지만 막상 강남에 가서 살거나 그럴 일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안록산의 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북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제 밀려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왕안석이라는 그 중국의 그 유명한 북송의 유명한 정치가 학자가 있고 뭐 신법, 구법, 논쟁 이런 게 그 중국의 정치사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논쟁 중에 하나인데 이 왕안석이 이제 신법이라는 걸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었냐면 이 사람이 북송의 재상이 되면서 이 북쪽은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됐으니까 남쪽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남쪽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그 사람이 일생에 자기가 재상을 하면서 1만 1천 개의 관계 치수 사업을 추진을 했고 제일 큰 거는 둘레가 45km가 되는 저수지도 건설을 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공법이 발달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100만 헥타르의 농지를 개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지금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 똑같은 저건데 이제 빨간 부분이 이제 남송이 되고요. 근데 주로 우리가 강남 특히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강남의 그 요지가 어디냐면은 양자강 삼각주 있는 데입니다. 양자강 삼각주의 오른쪽 사진인데 뭐 이게 복잡하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자세히 나중에 혹시 지도를 보시면요. 상해가 있는 데입니다. 상해, 항주, 소주, 소흥, 양주, 이러한 대도시들이 모여. 지금도 중국이 뭡니까? 중국 정부가 가장 자기네 그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키우는 데가 상해 아닙니까? 푸동항 있고 거기, 그쪽. 그쪽입니다. 여기가 항주가, 바로 옆에 항주가 붙어 있고 소주가 붙어 있고 그런데 그때에 이게 이제 남송이 가서 그때 여기를 개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개간을 했냐면 여기가 이제 이 양자강 삼각주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왕안석 때부터 시작해서 이 바닷물을 전부 다 빼버립니다. 바닷물을 전부 다 빼버리고 그걸 강의 물줄기들을 바꿔버려요. 강의 물줄기들을 바꿔버리면서 그러면서 바닷물을 다 빼고 거기에 그 민물을 대면서 그거를 개간을 해서 농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농업 생산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에 처음으로 강남 농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강남 농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양법입니다. 그러면 이양법이 뭔지 아세요? 이양법이 말이 어려워서 모내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를 처음에 논에다가 처음부터 심는 게 아니라 모판에다 따로 심어서 거기에서 좀 자라게 하면서 잡초도 뽑아주고 해갖고 어느 정도 크면은 우리가 논에게 하지 않습니까? 논에다 옮겨 심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여기서 이때 강남에서 나오는 겁니다. 강남의 농부들이 발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처음으로 인분을 비료로 쓰기 시작하고 객토법이라 그래갖고 토양들을 토질들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자양분이 이제 커진다라는 거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 송나라 때에 그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은 모내기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모내기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모판에서 해갖고 이제 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이게 수차. 사람들이 이제 발로 이렇게 해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려갖고 논에다가 이제 물을 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쌀농사라는 거가요. 쌀농사는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렇죠? 그러니까 논이라는 건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인공 호수예요. 물 없는 데다가 억지로 갖다가 호수에다가 호수같이 만들어 놔야지 물에 그냥 항상 대충 잠겨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굉장히 힘들죠. 물을 댄다는 게 항상 비가 우린 부족하니까. 그런데 양자강 같은 데서는 그 물이 이제 풍족한 거고. 그리고 있는 물을 수차라는 걸 이용해 갖고 아무데나 갖다 댈 수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은 지역에만 대는 게 아니고 강가에만 대는 게 아니고 저수지 옆에 있어야만 논이 거기 있어야지 물을 대는 게 아니라 수차라는 걸 통해서 산 꼭대기에 있는 데까지도 다 물을 끌어올려갖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휴환법이라는 게 극복된 거예요. 휴환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농사 한번 짓고 많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많이도 그래요. 한번 농사 짓고 나면 땅의 기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놀리고 1년이나 2년 놀리고 딴 땅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있다가 이쪽으로 가서 또 쥐었다가 땅이 기운을 좀 차리게 해갖고 중국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어디나 다 휴한법을 썼었습니다. 한꺼번에 농사를 다 지어버리면 다음 해에 지기가 떨어져서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이양법과 그 시비법, 비료 주는 방법 이런 거를 통해 객토법 이러는 걸 통해가지고 처음으로 휴환법이 극복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소출량이 배가 돼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왜냐하면 땅을 안 놀려도 되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농사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농법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양자강 유역에 가서 보면은 가끔 이런 사진에도 나오고 요새는 관광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에 이제 요새 차밭이 이런 광경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지금 논입니다, 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이런 기층, 층계가 있는 논에다가 물을 대갖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갑자기 최소한 보통 소출량의 두 배, 세 배, 거기다가 남쪽이 따뜻하니까 양자강 유역에는 2모작, 3모작까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이 생산량이요. 상상을 초월하게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귀 영화가 어떻게 이어지기 시작하냐면 1085년이 되면 남송 때요. 60억 개의 동전이 유통이 되고 있었답니다. 송나라에. 그래서 너무 동전이 많아가지고 이때부터 벌써 지폐를 세계 최초로 지폐를 사용하게 됐죠. 아까 제가 마르코 폴로가 이거보다도 얼마입니까? 한 200년 후에 거의 2, 300년 후에 원나라 때에 가서 보면서 야, 지폐를 쓰고 있다 라고 했는데 벌써 2, 300년 전부터 북송 때부터 지폐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나라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나침반을 발명하고 화약을 발명하고 목화를 재배하죠. 목화라는 게 이제 그 아까 당나라 사진 지도 제가 잠깐 그 보여드렸지만 여기 왼쪽 사진의 밑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하이난섬 맨 밑에 하이난섬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관광 많이들 하이난섬 가고 그러는데 하이난섬이 목화의 원산지예요. 목화라는 게 하이난섬의 특이한 그 특산품이었었는데 당나라 때에 그 당태종이 하이난섬까지 원정을 가서 거기서 목화라는 게 중국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게 남송 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목화씨를 문익점이 붓에다가 넣어서 고려시대에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목화재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송나라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너무나 특이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만 그 따뜻한 옷을 입고 이거 아무한테나 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걸 이제 문익점이 가져왔다 이런 얘기지만 아무튼 이때에 목화가 본격적으로 또 재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이런 그 대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목화가 재배한다는 이런 거예요. 쌀이 하도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쌀 농사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은 쌀 농사를 짓는 게 뭐냐면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리고 혹시 남는 게 있으면 갖다 파는데 남송 이 북송 남송 때가 되면 벌써 뭐가 됐냐면요. 이 강남 농법 때문에 워낙 쌀이 많이 나오니까 쌀 농사하는 사람은 쌀 농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남는 거를 팔아서 다른 거를 사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도자기만 구워서 쌀 농사 안 짓고 도자기만 구워서 그 도자기를 팔아가지고 쌀을 사서 먹으면 되는 거고 목화 재배할 사람들은 목화만 재배해서 옷을 만들어서 옷만 팔면은 그 옷 판 돈으로 도자기도 사고 곡식도 사서 밥도 사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분화가 일어나, 분업이 일어나면서 상업이 돌아가니까 그 상업을 하기 위해서 60억 개 동전이 필요하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지폐가 생기니까 이런 고도의 상업화된 사회. 그러면서 분업화된 사회. 누구는 화약 만들고, 누구는 나침반 만들고. 이런 분업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송나라 때 1억을 돌파하고 항주가 100만 인구를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비슷한 도시도 없습니다. 런던이 그때 당시에 10만이 될까 말까였고요. 런던은 사실 뭐 거의 존재 자체, 로마 같은 게 뭐 30만, 40만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석탄을 쓰니까 제철 강국이 됩니다, 송나라가. 그래서 1070년대에 송나라에서 연간 7만 5천 톤에서 15만 톤을 생산했는데요. 18세기 초 유럽이 산업혁명을 막 시작할 때 당시에 연간 유럽 전체가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다 합쳐서 연간 14만 5천 톤에서 18만 톤을 생산을 했답니다. 이거는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송나라에서 연간 철 생산량이 대략 유럽 전체가 산업혁명 초기에 생산한 양에 맞먹을 정도였었고 생산량 증가 양을 보면 영국이 1540년에서 1740년 200년 동안 철 생산량이 4배가 늘었다 그러는데 송나라는 850년에서 1050년 200년 사이 12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사실 경제사학자들한테 가장 그 재미있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송나라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산업혁명에 맞먹을 정도의 산업화를 다 했어요. 거기서 제철도 나오고 석탄 떼고 뭐 하여튼 화폐 경제에서 상업화가 다 이루어지고 분업화 이루어지고 했는데 왜 중국의 송나라의 산업혁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혁명,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질 않고 그게 끊어지고 왜 유럽 거는 계속 갔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에 있어서 재미있는 과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송나라의 이 산업혁명이 놀라운 현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그 당시에 나오는 것 중에 화약, 왼쪽에 보이는 이 활과 화살이 이게 화약으로 발사하는 겁니다. 송나라의 군대가 갖고 있었던 무기입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다량 다발 발사기, 화약으로 쏘는 그 화살 다발 발사기, 중간이 이제 세계 최초의 나침반, 오른쪽이 여기 이제 송대에 쓰던 아까 말씀드린 그 지폐를 찍어내던 그 목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상업화, 산업화를 이용을 해서 세계 최강의 무역 강국이 됩니다. 송나라가. 그래서 그 당시에 실론, 보르네오, 자바, 인도, 메카, 이집트, 바그다드, 아만, 시칠리아, 모로코, 탄자니아, 소말리아, 일본, 고려를 포함해서 전 세계 50여 개국과 끊임없이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하고도 고려하고도 그렇게 많이 오가면서 뭐 청자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송나라의 문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진짜 송나라의 영화라는 게 정말 놀라운 그 상업화된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 자금성 같은 것도 지금 가봐 이렇게 벽으로 성곽으로 꽉꽉 막혀 있고 우리 도성도 성으로 막혀 있고 그런데 항주 같은 데 가보면 성곽이 없습니다. 그냥 열려 있는 도시입니다. 한없이 팽창해 나가는 도시고 신분이란 이런 게 상관없이 다 섞여서 사는 거고 엄청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그림들을 보면 제가 그림이 하도 이 길어서 여기 어떻게 사진에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일부분만 가져왔는데 진짜 여기 이쪽에 가면 약국 있고 저쪽 가면 음식점들이 있고 저기 가면 놀이공원 있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라는 게 그대로 이미 항주 때 남송 때에 다 그때 이미 구현이 되고 있었죠. 중간에 뭐 이런 대표적으로 송나라의 자기고 오른쪽은 이제 산수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제 송나라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제가 하나 그냥 동경몽화록이라고 이게 북송대 사람인데 맹월로라는 사람인데 성은 맹씨고 월로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월로라는 뜻인데 이 양반이 북송이 멸망해서 개봉이 수도였었는데 북송의 수도는 개봉이었었는데 남송으로 내려와서 살면서 말년에 자기가 북송에 살았을 때에 개봉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다, 잘 살았다라는 거를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동경, 그게 이제 개봉을 동경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동경 몽화로 꿈속에서 보이는 그 얘기인데 아예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제 그 중에 그냥 시장에서 이 음식가의 아주 일부분만 제가 그냥 그 가져왔는데 이런 겁니다. 주장문을 나와 곧바로 나가면 용진교가 나왔다. 주교에서 남쪽으로 가면 길거리에서 수반, 삶은 고기의 일종인 오육과 건포를 팔았다. 옥루 앞에서는 오소리 고기와 들려옥 고기, 닭고기 포를 팔았다. 매시내와 녹시내 가게에서는 거위, 오리, 닭, 토끼의 간과 폐, 장어와 만두, 닭껍질, 콩팥과 닭 으깬 것을 팔았는데 이런 음식들의 가격은 각각 15문을 넘지 않았다. 조신의 가게에선 간단한 음식들을 팔았다. 주장문에 이르면 즉석에서 지져주는 양곱창, 절인 생선, 생선머리를 물에 넣어 졸을 때까지 삶아 식혀 굳힌 음식인 찬동오두 돼지고기를 삶아 그 집을 굳혀 만든 음식인 이게 지금 몇년 전입니까? 천년 전이죠 거의. 그때 중국의 송나라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물론 제일 좋은 음식가 식당가였겠지만은 이런 음식들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도 중국이 그때 영화를 못 쫓아갈 정도로 송나라 때 영화가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사람들이 이미 이걸 봤었죠.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가져오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고려가 원나라에 우리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70몇 년 동안 강화도에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고 거기에 부마국이 됐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복속이 됐다 그러고 그랬지만은 사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봤을 때요. 원나라 지금 말씀드리는 그 원세조 쿠빌라이의 부마국이 됩니다. 실제로 충렬왕은 쿠빌라이의 사위예요. 그리고 전부 다 고려의 왕들이 세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원나라에 가서 연경에서 그 수도 연경에서 같이 중국 황실과 같이 살면서 물론 몽고말을 배우고 중국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중국 황실의 원 황실의 황녀와 꼭 결혼을 해서 돌아와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 고려의 왕들은 연경에 가서 십몇 년씩 지낸 사람들도 있으니까 유년기를 다 거기서 지낸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그 세계 최고의 영화를 보고서 고려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와서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배워야 된다는 거죠. 중국 거를.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는 데 있어서 이미 고려 말부터 굉장히 중국을 배우려고 했는 거. 그게 곳곳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충수광 1314년에 그러니까 조선이 생기기 아직 한 80년 전이죠. 6월 경인일 찬성사 권보 상해외도감사 이진삼사사 권한공 평리조관 지밀직 안우기 등이 성균관에 모여 새로 구입한 서적을 열람하는 한편 경학시험을 보았다. 당초 성균제거사에서 박사유연과 학유유적을 중국 강남으로 보내 서적을 구입하게 했는데 그럼 중국 거를 배우자 그래서 강남에 보내갖고 거기에 있는 온갖 논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서적들을 다 가져오라 그랬겠죠. 배우게 했는데 도중에 배가 파산한 바람에 유연 등이 빈털터리로 중국 해안에 표박했다. 마침 태자 부창군으로 남경에 머물고 있던 판전교시사 홍약이 유연에게 보초 150정, 돈입니다. 경학 관련 서적 1800권을 구입해 귀국하게 한 것이다. 이때부터 벌써 중국을 배우려고 이 송나라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원나라의 영화를 배우려고 고려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이 가 있었던 거고 풍랑을 해서 했더니 거기 영사, 뭐 총영사 이런 사람이 있겠죠. 금방 돈을 마련해서 이걸로 대신해서 사가지고 본국에 가라고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재현 같은 사람은 실제로 가서 중국을 봅니다. 다 샅샅이 충선왕. 충선왕이라는 사람은 와서 왕 노릇을 하다가 아들 충숙왕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그만두고 다시 연경으로 가서 만권당이라는 싱크탱크를 만듭니다. 중국 수도에 지금 보면 워싱턴 DC에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연경에다가 싱크탱크를 만들고 거기에 고려의 학자들을 전부 다 불러갖고 중국의 유명한 조맹부 뭐 이런 사람들과 전부 다 교류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이재현도 그때 가는 거죠. 왕을 따라서. 왕이 상왕이 황제에게 중국 황제에게 그 원나라 황제에게 어향을 내려달라고 청한 뒤 남쪽으로 강절 강절이라는 게 뭐 절강 강남이죠. 절강성. 강절을 유람하고 보타산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권한공과 이재현 등이 그를 따랐다. 호종하는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서 다녀갔던 산천의 절경을 기록하여 행록한권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아, 참. 요 사진은 이 영정, 이게 우리나라, 뭐 요새 그게 없어지지만 국보, 이게 하여튼 국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준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국보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이재현 본인이 그린, 기마도강도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이제 뭐 그런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때에 돌아와서 이재현이 쓴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중국을 보고 와서, 강남을 지금 보고 와서 고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삼한의 땅은, 우리 고려의 땅은 사방에서 주거가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배와 인력거, 주거, 그러니까 배와 마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가 아니라서 물산의 풍요함과 화식의 이익이 없으므로 백성의 생활은 다만 토지의 생산력에 의지할 뿐인데 압록강 이남 지방은 거의 모두 산이므로 매년 갈아먹을 수 있는 기름진 전지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벌써 고려에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의 마지막 그 개혁을 시도하던 공민왕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무슨 개혁을 했느냐? 공민왕이 강남농법을 들여오는 겁니다. 당시 최첨단 산업인 강남농법을 들여오려고 하는 게 그게 공민왕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 11년 고려사에 보면은 밀직제약 백문보가 다음과 같은 차자를 올렸다. 상소를 올린 강회. 강회라는 게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휘성 있는 그 회하.
그러니까 양자강과 회하 그 사이에 그 지금 말씀드린 양자강 삼각주 있는 강회의 민, 거기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홍수와 가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수차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수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지면 수차로 물을 퍼내면 되는 거고 가뭄이 지면 수차로 물을 기어 부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논, 물이 개어있는 논에 농사를 지을 때 용수로에서 물을 끌어들일 뿐 수차로 물을 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밭 아래에 한 길도 못 되는 곳에 도랑이 있어도 그저 내려다 보기만 할 뿐 기어 올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논은 물이 괴거나 잡초가 무성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거의 수차가 없다는 거예요. 수차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관에게 명령을 내려 이 물을 지역의 민들, 저 관리들한테 명령을 내려 수차를 제조하고 그 기술을 민간에 보급하도록 한다면 이야말로 가뭄에 대비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가장 좋은 방책이 될 것입니다. 또 민들이 직파와 이양을 겸해 힘을 기울인다면, 아까 이양법이 뭔지 말씀드렸죠. 모내기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직파, 그냥 직접 갖다 심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건 노동력에 있어서나 생산량에 있어서 이양법에 비할 바가 없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양법도 좀 가르쳐주면은 가뭄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종자도 망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렇죠? 모판에다가 물을 괴서 조그만 데다가 저기 종묘를 해놓으면은 가뭄이 들더라도 고기만 물을 대면 그 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놀라운 지금 산업 발전이 일어났고 마르코 폴로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 그리고 특히 바로 옆에서 살고 있었던 고려 사람들, 특히 원나라 때까지 되면은 중국의 황실과 아예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고려의 왕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송나라, 원나라 내내 중국하고 교류하던 고려의 모든 지식인들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배워야겠다. 이거 빨리 배워야겠다. 수차 드려야겠다, 이양법 드려야겠다, 빨리 이걸 배워야겠다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그때그때마다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개혁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고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 산업을 들여오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신산업을 누가 들여오게 되느냐?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 쿠데타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를 하자고 쿠데타를 한 유일한 경우가 조선입니다. 유학자들이 불교 국가를 뒤집어서 이거는 이렇게 수차만 들여오고 이양법만 배우고 일부적인 개혁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거를 제대로 배우려면은 아예 그 문명을 통짜배기로 다 이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체서영, 동도서기, 원래 거는 우리께 좋은 거고 그냥 기술, 과학기술만 서양 거 배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 들여오자. 뭐까지 들여오냐? 삶의 양식까지 들여오자. 결혼하는 방식까지 들여오자. 종교까지 이젠 절에 가지 말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이 주자학, 그래서 가묘를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것까지 다 하면서 그래야지 그 시스템을 통짜배기로 들여와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경제제도도 들어오고 그거에 맞는 사회제도도 들어오고 그거에 맞는 정치제도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려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들어와야지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어떻게든지 들여오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안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안 하고 저걸 억압을 하려니까 항상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성장의 한계가 그거죠. 권위주의로서 독재로서 자유시장 경제를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단계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고려가 어느 단계까지만 하고 송나라로부터 배우는 거가 원나라로부터 배우는 게 그 다음 단계를 정치적인 개혁, 사회개혁까지 못 가니까 그 다음에는 주자학자들, 이 중국에 가서 배우고 온 이재현 이런 사람들의 제자들인 이색, 그 제자인 포운,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아 그냥 과학기술 배워갖고 안 된다. 농법만 배워서는 안 된다. 다 배워오자. 다 배워오려면은 지금 왕조 갖고는 안 된다. 그래갖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주자성리학에 기반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세종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주자성리학적인 질서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강남 농법을 들여오려고 또 얼마나 세종이 애를 쓰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그냥 막연하게 왕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지네끼리 뭐 세력 다툼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종교가 괜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뭔가 더 좋은 문명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그게 실패할 때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기존의 거를 진짜 싹 바꿔버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 옛날 거 그래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고 항상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꿀 거면 다 바꿔야 된다. 과감하게 해서 완전히 또 뜯어고치자는 개혁가들이 있고 그런 싸움은 어느 시대나 일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바로 그런 똑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를 얼마나 유지해야 되느냐? 싹 다 갈아서 서양 거를. 근데 이걸 받아들여왔냐는 똑같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한 그 너무 오랜만에 역사 시간, 고등학교 역사 시간이고 처음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송나라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요. 사실은 차차 말씀을 더 그때마다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고 그대로 한번 비춰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산업 경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사실 그냥 그 과학기술만 배워가고 될 일이 아니죠. 진짜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에 가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됐고 장가 가던 사람들이 이제 시집 가게 됐고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까지 이 새 문명을 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사상을 송두리째 들여와서 더 번영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벌이고 있는 이 투쟁이 이 노력이 바로 이 서양의 근대 문명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 문명을 가서 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들여와야 하느냐라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까지 바뀔 거고, 뭐를 바꿔야 할 거고, 어느 정도로 지독하게 바꿔야 되는 거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논쟁하고, 때로는 멈칫거리고, 때로는 놀라운 속도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라도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자 유교 쿠데타까지 역사상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유교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세력이 그럼 무슨 어떤 개혁 작업을 그럼 추진 나갔나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